오늘 저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2장 7절 말씀과 또 그 뒷부분에 이제 15장 13, 16절을 좀 읽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장에 1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초장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풍족한 꼴을 먹여주실 것을 저희가 다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혼을, 영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을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25년, 좀 다소 긴데요.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25년.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은 이제 총 50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50장 중에서 앞부분에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좀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그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사람이 옷 입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국가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악기며 이런 어떤 철기, 총동기 문화며 이런 모든 문화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도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작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각각의 그 역할들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물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신부를 얻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또 어떻게 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네 사람의 족장들 이야기 속에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최종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그 걸어가는 여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이 좀 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약속 중에서도 씨에 관한 약속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 제가 다시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터인데 오늘은 특별히 씨에 관한 부분만을 좀 이제 그 기간까지만을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월 중순쯤에 제가 이 아브라함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내용과 조금 겹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물론 지금 이제 하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는 조금 더 젊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 지역 근처로 왔다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먼저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제 그 나이가 이제 75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게 못하면 내가 복을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 신실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러한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골자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언약의 골자가 뭐죠? 뭐에 대한 언약과 뭐에 대한 언약이죠?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예, 그렇게 딱 두 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예. 그런데 사실 땅에 대한 언약은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이 지구 다 네 땅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후손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후손들이 많이 있어야 이 땅도 다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에 관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땅에 관한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땅에 대한 관한 이야기 나오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자 씨에 대한 언약 맞죠. 민족을 만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손을 참 엄청나게 번성을 해야만 민족이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씨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고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 한 번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보시면 이 롯하고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13장의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광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또 한 번 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15장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14장에서는 롯이 이제 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데 15장의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청직이 엘리에셀 지금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청지기가 혹시 자기의 상속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인간이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인간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짐승을 쪼개게 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혼자서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의 강이면 보통 나일강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지금 씨와 또 땅에 관한 이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까지 체결해 놓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이를 주지를 않으십니다. 뭔가 아들이 하나가 태어나야만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계속 태어날 텐데 첫 아들 자체를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이 성취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서 자기의 몸종, 사라가, 미안합니다. 사라가 자기의 그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서는 자기의 몸종인 이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첩 하가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한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막 멸시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지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그럴 때 99세가 됐는데 이제 사실 100세의 아기를 낳는 거니까 1년 전이죠. 그렇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다시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4절에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에는 그 언약의 증표로서 아까는 언약의 증표로서 그 인간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사라의 경우에도 15절에 보니까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된다. 원래 이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이 뜻이 지금 사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한 가지 증표를 주시는 것이 이제 할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제 다 그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러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몸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전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의 언약도 주신 것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인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요것 말고 아무 사건도 없냐? 사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18장에 가보시면 이제 천사 세 명이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방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들 그 씨가 이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75세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99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참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한 번에 모든 것이 짠 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가도 가도 또 가도 아직까지 목적지가 안 나오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참 지겹게 계속해서 약속은 주어지는데 그런데 성취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주어지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영적인 복들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잡혀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주시지만 사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희가 세 번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아까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이게 참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얼마나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약속이 주어진 직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뭔가 그 이후에는 뭔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대단히 뭐 지금으로 친다면 고속 승진을 한다든지 뭐가 로또가 맞는다든지 뭐가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뭐가 순탄한 여정만 딱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약속이 딱 주어지자마자 심한 기근이 그 땅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서 이집트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아마 사라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라는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형제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제 대단히 부러워하지요. 왜 이렇게 성경에 이 훌륭한 사람들은 아내들이 왜 다 이렇게 이쁜가 뭐 이래서 다 심히 아름답다 그러고 뭐 이렇게 또 물론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다윗도 용모가 준수하다 그러고 또 뭐 요셉 같은 경우도 준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이 주인공들은 다 선남선녀들인가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즉 신랑과 신부의 구도로 나올 때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준수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사실 인간인 우리가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도 자기 눈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를 이렇게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얻으시는데 참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얻으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아름다운 그 신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약속의 말씀이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집트로 심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만 취해갈 것을 걱정해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도록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속인 거죠. 이렇게 이제 이복 형제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즉시로 기근이 생겼고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척척척척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즉시로 엄청난 기근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면서 그 땅이 쓸모없는 땅처럼 되면서 지금 다른 곳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될 뻔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뺏기면 씨는 어디서 얻습니까? 이건 뭐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어쨌든 그걸 모면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롯과 헤어지는 일을 이제 또 당합니다. 13장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너와 나가 이제 형제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너무 북적북적대면서 네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게 난리가 났으니 우리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해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지역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곧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근이 들면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간신히 그건 모면했지만 거기서 그걸 모면하자마자 지금 자기 피부친 자기 조카 정말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저 먼 지역에서부터 참 이억만리 그 땅에서부터 같이 지금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빠져나왔던 그 롯과 조카와 지금 헤어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게 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냥 처음부터 정착할 수만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헤어지지도 않아도 돼요. 땅이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분히 넓은 땅을 이 시점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면 오히려 그 땅을 관리할 사람이 부족한데 왜 헤어집니까? 그렇죠? 그냥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통치권만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자기 이제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로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도 대단히 불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14장에 가보면은 이 동쪽 왕들이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4대 5로 네 부족과 다섯 부족이 지금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는 그 와중에서 롯이 이제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상하게 일들이 꼬여가는 것입니다. 롯과 헤어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이 전쟁 포로가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 롯을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약속이 성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몸종을 첩으로 취해서 이 아들을 얻긴 얻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떻습니까? 이 자기 아내와 이 첩 간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 어쨌든 첩인데 그렇죠? 몸종이라도 이제는 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첩을 지금 광야로 지금 내쫓아야만 되는 그 첩이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를 내쫓아야만 하는 이런 일을 또 이제 아브라함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차여차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99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새 이름도 받고 이름도 고쳐지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도 행하고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냐? 아닙니다. 19장에 지금 천사의 방문이 있고 나서 천사가 방문한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불로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에 가서 아내며 또 뭐 딸들이며 사위들이며 해가지고 지금 다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랬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이 롯이 그곳에서 그곳이 심판당할 때 빠져나오면서 자기 아내도 잃고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됐죠. 그러면서 이 산으로 알거지 상태로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알거지 상태로 지금 산으로 도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롯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아마 구원받은 사람일 터인데 그런데 이 롯이 이제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구원은 받되 정말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러한 유형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9장에서 이 자기 조카 롯이 알거지가 되는 이러한 상황도 이제 한 번을 더 경험하고 또 하나 일이 발생하는데 20장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다. 이 그랄에 머물면서도 아까 이집트에 갔을 때와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만 살려둘까봐 또 그게 겁이 나서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억하시죠? 제가 계산하기로 89세입니다. 네, 이 꼬부랑 깽깽 우리가 볼 때는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아직도 이렇게 예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를 취하고 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그래서 또다시 이제 거짓말을 하는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0세에 그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여정에서 25년 동안 이 겪는 일이라는 것이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사실 그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아내를 지금 누이 동생이라고 지금 속이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기근으로 죽을 위험도 당하고 그렇죠? 이집트 그나마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에서는 이 살해당할 위협을 또 당하고 또 그랄 땅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위협을 당하고 또 자기 조카 롯이 전쟁포로가 됐을 때 그 조카를 구출하러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것 또한 죽을 고비를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뭐 불사신입니까? 뭐 화살을 맞아도 죽지도 않고 칼에 베어도 뭐 피도 안 납니까? 아니지요. 다 지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참 죽을 그러한 각오와 죽을 고비를 지금 넘겨가면서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씨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인 이삭을 얻기까지 이삭 아들은 고사하고 자기가 먼저 죽을 이러한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여기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화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아까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근이 닥치면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렇죠? 기근으로 죽을 뻔하고 아내 때문에 죽을 뻔하고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런데 이때 이 일을 겪는 그 겪고 나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12장 15절에 보시면 파라오의 통치자들이 이 사라를 보고는 막 칭찬을 하면서 이 사라를 파라오 앞으로 이끌고 가서 파라오가 이제 이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얻을 아내의 오빠니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어요?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파라오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인 줄 알고는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이제 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부족의 그런 어떤 좀 영향력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자기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자기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금 재산이 있었던 건 맞아요. 소유도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갑자기 재산이 지금 증식이 된 거예요.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그냥 재산이 확 불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게 큰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이제 이 일의 자초지정을 알고는 너 왜 나 속였냐? 너 네 아내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냐?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야, 너 빨리 나가. 너 안 되겠다. 너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도 야, 너 쟤네들에게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싹 내보낸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은금 폐물을 다 얻어서 나오는 것에 어떤 전초가 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재산 증식을 한 가운데서 이집트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처음에는 아, 이게 참 왜 약속의 땅에서 즉시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면서 기근이 오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내가 목숨을 참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서 난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더블 또는 더블의 따따블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 것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제 크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제 갑자기 재산이 증식이 됐으니까는 소유, 낙타니 뭐 이런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롯과 지금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동 문화는, 이 중동의 이러한 문화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땅들이 다 척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아시스가 하나가 이제 있으면 거기에 이제 풀숲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 그 지역만 비옥해요. 그 지역만 풀도 있고 하면서 그 샘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느 한 부족이 이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다가 점점 인구가 불어나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나 뭐 풀이 나는 것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자꾸 불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그 부족이 전체에 다 짐을 싸가지고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서 더 큰, 그거보다 더 큰 오아시스 지역을 찾아서 가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과 전쟁을 해서 거기를 차지해야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뭐 이런 문화라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롯과 지금 그 한 땅에서 지금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일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과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을 밟아보도록, 재어보도록, 측량해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약속을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다 더 재확인되면서 견고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확실해지는 그러한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야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롯과 헤어지는 이 일이 단순히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보다 불리한 땅을 얻고 이러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까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동방 쪽에 이 지금 부족장들, 왕들이 4대5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롯이 포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 포로가 된 이 사건은 참으로 참 애가 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살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사실 그 고대 지역에서 고대 이런 그 상황에서 믿을 건 자기, 제일 믿을 거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여차하면 싸워서 지금 상대방을 제압해야만 되고, 또 이 식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일단 형제가 많아야 된다. 가족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력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즉시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 수가 적어지게 되면 다른 부족에게 언제든지 먹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살붙이 롯이 지금 전쟁의 포로로 되어 갔습니다. 롯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 잡혀갔겠죠. 그러니까 이 대단히 큰, 참, 화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명, 14절에 보시면, 14장 14절에 보시면, 318명을 무장시켜가지고는, 그 쫓아가가지고는, 마침내 그 롯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또 맛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18절에 보시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하는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인간 근원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지금 빵과 포도즙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지금 명백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분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복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을 때 참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은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 빵과 포도즙을 맛보면서 자신의 그 지친 그러한 몸과 혼과 영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겪은 이러한 지금 롯에 관한 일이 과연 화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롯도 다 찾아오고 했지만 아까 또 우리가 보았듯이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제 이 99세 이후에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약속 성취가 안 된 채 그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장에서 그랄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또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2절부터 보시면 누이라 이렇게 이제 속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사라를 취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또 한 번 뺏길 위험에 처했던 거죠.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네가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성적으로 접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제가 실제로 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상태에서도 저를 죽이십니까? 이러면서 아비멜렉이 항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냐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제 14절서부터 보시죠. 14절서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네 오라비에게 은 천 개를 주었은즉 보라 그가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위한 눈 가리개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때요? 재산이 또 증식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고 싶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겠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도 이미 성취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이것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되는데 그게 성취가 되기까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그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가족이 헤어지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렇죠? 마치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주는 것, 세발자전거가 필요한 시기에 세발자전거를 주고 나중에 커서 자동차가 필요할 때 자동차를 주고 나중에 장가가서 취직가서 아파트가 필요할 때 아파트를 사주고 하는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마침내 그거 줄 거예요. 그렇죠. 줄 거거든요. 부모로서는 부모 부유한 부모로서는 그거 다 줄 거예요. 줄 거 맞는데 그러나 그거 주는 것 자체보다도 이 부모가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자녀와 누리는 매 순간에 있어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씨와 땅을 주실 거지만 그것을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보다 긴밀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누리는 그 관계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금수의 왕 사자는 자기의 새끼들을 그 다른 어떤 짐승의 새끼들보다 가혹하게 훈련을 시켜서 살아남게 만들고 사냥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 또한 그 어느 새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자기 새끼를 훈련시킴으로써 새들의 왕이 새들의 왕답게 되도록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백만장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가혹하리만치 훈련을 시켜서 모든 정규 교육을 다 받게 하고 최상의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후계자 교육을 시켜서 그 가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실 때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를 얻기까지 25년의 과정인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몸의 질병으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받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이 과정 중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화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화가 아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은 결코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통과해 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 재산을, 육적 재산이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영적 재산을 더블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이 육적 재산도 좀 구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도 믿음이 더블로 풍성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육적으로도 너무 힘드니 육적으로도 좀 하나님 제게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우선순위만 바르게 하면 돼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채우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바라보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마침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25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25년일 수도 있지만 25년보다 더 긴, 여러분 평생에 걸친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25년, 그렇죠? 영적인 25년,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좌절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한 계단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삶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딘 것 같고 저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만 닥치고 하나님 해결되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각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